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앞으로 제가 밤 예배 때 설교할 때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훈들이라 여기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수요기도회 때 우리 정의수 전사님이 사실은 빌립보서 쭉 설교하셔서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네, 수요기도회 때 얼마 안 나오시고 네, 그래서 뭐 다 새롭게 들으실 수 있다고 여겨져서 네,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첫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다 해야겠더라고요. 네. 빌립보는 이제 도시 이름이고요. 빌립보서는 이 도시에 보낸 사도바울의 편지를 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서를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지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화면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있을 텐데요. 화살표에 보시면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일반 역사책에서 뭐 필리포이, 필리피라고 불리는 이제 고대 도시인데요. 마케도니아를 통일했던 필리포스 2세, 뭐 필립 2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죠. 기원전 350년경에 크레니데스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을 이 필리포스 2세가 크게 일으켜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도 필리포스라는 이름에서 왔죠. 이 도시는 이제 고대 유럽과 지도에도 유럽, 아시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길목에 있어서 로마 시대까지 크게 번성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북부에 가시면 카발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를 가면 지금도 이 필리포이 유적지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좀 복잡하니까 전도 여행을 단순하게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부르기 그리고 갈라디아를 거쳐서 아시아의 서쪽 끝 지역인 무시아에 이르렀어요. 보이시죠? 도시들이. 그리고 아시아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를 막으셨죠. 이제 그러다가 해안가 도시였던 드로아라는 곳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았고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드로아를 즉시 떠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유럽 동쪽 해안 도시에 이르렀고 거기서 가까웠던 큰 도시인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에서 사도바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이야기가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사도바울의 역사 가운데 사도바울의 사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아 출신의 옷감 장사 두아디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에 교회가 세우게 됐죠. 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유명한 얘기가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낫게 하잖아요. 귀신을 이제 쫓게 하죠. 네,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자였는데 그 점치는 일로 말미암아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 예를 고소하죠. 고소해서 결국 잡혀가서 크게 고난당하고 맞고 했는데 이들이 그 중에서도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었던 착고나 수갑이 다 풀어져서 그것을 보았던 간수가 도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복음을 믿게 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로 하여서 사도 바울이 크게 사랑하였고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죠.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1장 13절, 1장 17절에도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에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위대가 아마도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대부분 지금 이 빌립보서가 로마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이죠. 로마에 갇혔을 때 가택연금 되었을 때 이 빌립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바지에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처럼 시간이 주어져서 글을 쓰게 되시면 어떤 글을 쓰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로마로 끌려간 상황이니까요. 어쩌면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죽을 수 있다.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쓰시고 싶으세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이 생각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크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거나 또 마지막에 정말 보고 싶다 뭔가를 알리고 싶다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떠올라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혹은 일주일 뒤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남기고 소식을 전하고 마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가? 당연하죠. 사도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처음부터 큰 관여를 했었던 그런 인물이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곧 죽으면 만약에 제가 현상교회를 떠나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죽을 때 현상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다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써야 될까 좀 막연하기도 하고 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떤 과거의 어떤 인연이나 같이 했던 일이나 혹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 때문에 이런 편지를 마지막에 쓰게 됐는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보다 훨씬 깊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복음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7절 하반절에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모두는 내가 매였을 때, 갇혔을 때나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변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확정, 그러니까 입증하는 거죠. 합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에도 함께하는 것,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특히나 이 옥중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함께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였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유럽 지역의 첫 교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처음으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진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있게 도와줬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고맙다라는 것이 되겠죠. 참 그리고 사랑한다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고맙고 그 사람이 좋게 되어서 좋아서 당신 같은 분을 보내주신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본문 7장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 내 인생의 말년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당신들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 나로서는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그죠? 결정적으로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또 심장하면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 혹은 총체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전체가 뜨겁게 정말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감사하는 마음이 엿보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그죠? 네. 만약에 또 예를 들면 제가 현장교회를 떠나서 뭐 개척을 하거나 했을 때 이 현장교회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다 한다면 아마도 저도 이제 뭐 사역을 마감할 때 즈음에 혹은 인생을 마감할 때 즈음에 현장교회가 생각이 나서 또 도와주신 교우들 생각나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중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정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줘서 그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6절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착한 일,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준 일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도록 시작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보다 좀 더 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좀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서 당연히 종말을 의식한 표현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것과 같은 이런 선행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 특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결론과 관련하여서 시작하신 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네, 오늘 말씀 아니지만 1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2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라고 하여서 이 모든 표현들은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전하고 확증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날로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으키신 착한 일은요 다름 아닌 구원의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을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압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비참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실제로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 죄 씻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았고 소명이 있었고 거듭났고 중생이 있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칭의를 받게 되었고 실제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고 양자됨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된 용어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확신이 있으시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과정, 모든 이렇게 모였을 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저도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선한 일을 일으키시고 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이해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실제로 좋은 일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참 좋은 게 잘 모르잖아요.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래서 아직도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즐기고 가지고 소유하는 이런 것들이 복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전도서의 여러 가지 표현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끝에서 그 담 앞에서 결코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허무함에 빠져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좋게 하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했을 때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온전함,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그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그 좋은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정교리 안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단지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잡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잘 풀어내려고 애썼던 그런 결과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게 참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는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어떤 소유 때문에, 혹은 내 노력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해를 통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조차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끝까지 완수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처음에 말을 시작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동참한 것, 구체적으로 나의 메인 일, 또 복음을 확증하는 그 일에 끝까지 함께한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겼는데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게 더 감사하면서, 거기에 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100%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라고 하면 좀 너무 제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잡는 것일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오직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자칫 그것을 듣는 신자들이 나태해질까 봐,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할까 봐 좀 걱정하여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이제부터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을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 좋은 일에 당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지금 부름을 받았다, 사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교리적인 얘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다분히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위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존중하다 보니까 자꾸만 좀 많이 언급되고 그것이 더 많이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냥 사람의 일로만 여기거나 어떤 사람에게만 공로를 돌리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것을 끝나거나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행한 자들이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정말 약하거든요. 조금만 부추겨주면 이내 정말 내가 대단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 특별하지라는 생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행의 손길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뻔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에게 전혀 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뭐 그분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꾸만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이해의 기초에 6절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관여, 사도 바울의 공로가 혁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신이 정말 매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자신의 복음 전파로 복음을 전한 일로 말미암아 힘차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대하셔도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어떤 기여나 혹은 자신의 어떤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한 일로서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으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현상교회 하면 이 현상 사실 뭐 이 교통이 발전해서 지금은 지역성도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 하면 빌립보의 어떤 한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여러 교회들은 하나의 빌립보 교회로 불렸고 공교회예요. 그러니까 동질성, 독립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앙고백 내용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먼저 25장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과 2번.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공교회, 곧 보편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져 왔거나 모여지고 있거나 모여질 모든 선택받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또 에베소서 말씀을 잘 가져다가 정리하였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공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이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역사 속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그런 교회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칠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 가운데 다 가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세우시고 동일한 그런 구원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공교회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공교회성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런 모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그 모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2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이전의 율법 아래에서 한 민족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보편적이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이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고 일반적으로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가늠하는 지상에서의 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역시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차원 가운데서 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나 어떤 차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보편 교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또는 제약에 상관이 없이 역사 가운데 이제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성경 이해를 가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로서 보편성을 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개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우리는 현장교회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 보편성을 가진 그런 공교회가 항상 존속한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래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기본 단위가 사실은 지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원래 교회의 기본 단위는 노회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믿음의 이해를 가진 우리 교단이 있죠. 합신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북노회라고 해서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경기북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현장교회입니다. 이 경기북노회에 한 40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기, 시찰하기 위해서 셋으로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현장교회는 3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3시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산, 탄현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예전 현장교회 자리가 가까웠던 새하늘교회라든가 또 우리 대림교회라고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다른 노회에 있다가 지역이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전 현장교회 자리가 가까웠던 또 대림교회 다 사실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회람하는 것처럼 이 가르침이 빌립보에 있는 특정 교회에만 주어지고 다른 교회들은 전혀 관심 없는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노회 안에 있는 한 교회됨이 통일됨이 사실은 확보가 되고 누려져야 합니다. 원래는 다른 교단에서 우리 강단 교류하시고 우리 오시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한 일인데요.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한 노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노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 최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으셔서 어디 가시고 하시면 언제든지 한 노회 안에서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셔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야 돼요. 노회는 항상 그 일을 애써야 돼요. 그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한 교단 안에서 후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 성도분들도 교회를 옮기실 때 전혀 이런 또 임명하거나 할 때 이래할 때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죠 할 때 전혀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으시잖아요. 원래는 여러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지역에 또 이동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실 때는요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임명이라고 하는 절차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성도를 이 노회 안에 있는 그 교회로 보내도 같은 가르침과 또 같은 치리와 같은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성도를 당신 교회에 보냅니다 라고 보내고 그 교회에 받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옮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있던 어떤 특정 교회에서 이게 안 맞아 이게 마음에 좀 들지 않아 라고 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어떤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는요, 성도가 교회를 옮기면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또 듣고 있는 모든 그런 성경 이해들 가르침들이 그 교회 가도 똑같아야 돼요. 아, 저 교회 가면은 뭐 다른 게 있겠지 하면 사실은 이미 교회의 보편성이 굉장히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성경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한 교단 안에서 전혀 이런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지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한 교단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들조차도 그 교회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이 정말 다른 그런 일들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에 비춰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하면 사실은 뭐 쉽게 답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일이 고착되어져 있어서 뭐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분들이 전체가 전혀 교회의 어떤 보편성에 대해서 이해나 혹은 선한 그런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인식시키고 바꿔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저조차도 사실은 아무런 또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아예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 전체의 이해를 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턴 미션 신앙고백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우리가 충실하겠다고 우리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부분을 깊게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서두는요, 그냥 인사말처럼 보이고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그런 서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된 존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사랑의 기초가,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의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매임에 거리낌 없이 동참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힘들고 거친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을 정말 좋아해서 성격이 맞아서 무슨 어떤 뭐 가치관이 비슷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스타일이 맞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함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오전에 또 마침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이게 저는 감히 사도 바울의 만족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어 있잖아요. 뭔가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도 사실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어쩜 마지막이 보여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자신의 친구가 있어서 인생 말년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모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깊게 변화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만족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무슨 어떤 인적인 그런 연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좋은 경험은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런 그런 연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더듬어서 루아디아 이름을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뭐 루아디아를 시작해서 물론 회당에서 처음에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고 처음에는 뭐 유대인들이 많이 복음을 전파를 받았겠습니다만 엄연히 여기는 이방 도시거든요. 로마의 정복지였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교회예요.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교회란 말이죠. 오늘날 선교사님들처럼 사도바울은 전혀 자신과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의 기초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통하여서 갖고 가시는 보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충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호나 성격이나 어떤 뭐 취미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신적인 충만함이에요. 신적인 만족이에요. 오늘날 이런 교회의 공교의 하나됨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의 결과다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는 이런 동질성. 이걸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우리 교우들 간에 이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이 보편교회됨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와 수준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 현장교회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비교적 많은 어떤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되는 또 이루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가 오늘 사도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현장에 온 교우들이 특히 이제 저 같은 말씀사역자들 또 직분자들이 좀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제 이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 정도의 생각에서 더 벗어나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 우리의 다름이 다 사실은 허물어지는 하나됨. 그것에 대한 충실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훨씬 더 협력할 수 있고 훨씬 더 껄끄러웠던 것,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을 더 허물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복음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장교회가 나아가서는 이 우리 교단 안에서 노회 안에서 우리 최 목사님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경기 북노회라고 하는 이 노회 안에서 이 교회의 보편성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이 교단 안에 있는 노회 안에는 목사님들께서 목회자들께서 혹은 직분자들께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그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비단 노회가 열릴 때, 뭐 총회가 열릴 때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노회 안에 있는 교단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이 무엇보다 동일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루도록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습관들 자신이 가지고 이미 쌓아놓은 그 무엇을 다 허물어버리고 정말 성경에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현장교회에 속한 그런 직분자들이 그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일을 계속 가지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다르고 모든 것이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사도 바울 앞에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 되어가는 일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가 점차 사람들의 허망한 욕심을 자극하여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치를 포기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기호대로 이리저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나눔이 차이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그것이 점점 굳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 이렇게 교회가 지상교회가 생겨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의 통일성 단지 내용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통일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우들을 나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여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하나됨을 충만히 누렸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여서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따라 새로운 어떤 습관들을 새로운 어떤 행동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현성교회의 온 교우들을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의 기본적인 그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노회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지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방향을 꽤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노회의 하나됨이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합신교단 특히 경기목노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에 속한 모든 말씀자격자들 또 집본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그런 동일한 일깨움이 있게 해주시고 또 행정적인 일이나 또 사람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교회를 이리저리 평가하는 그런 어떤 일에 마음 쏟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하나됨을 확보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회를 돌아보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단단한 지금까지의 어떤 구조가 있으나 또한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허물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오나 처음부터 조금씩 실마리를 잡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선한 어떤 행동들을 해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그런 말씀사역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